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2장 3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리 가운데 끝까지 잘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기관이 둘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런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나 혼자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서로에게 격려도 되고 또 기쁨도 더 커지고 찬양을 부를 때도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 여기 나오는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또 누가 상이라도 당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함께 예배 드려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를 아니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앉아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만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우리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잘 지키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몸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유지되려면 각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능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몸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발가락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발가락이 제 신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이 말이죠. 새끼 발가락이. 왜 나는 맨날 냄새나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햇빛도 한번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나도 이 자리가 싫다. 나도 눈에 잘 띄는 저 얼굴에 나도 좀 가 붙어 있을란다. 이러면서 새끼 발가락이 여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진짜 보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른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새끼 손가락도 여기 있으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엉뚱한 곳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흉합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오케스트라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관악팀이 있지만은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이 오케스트라를 이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가 하면은 자기 파트를 자기 위치에서 잘 하면은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제끼면은 이게 소리가 진짜 듣기가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오늘 튜바를 안 부셨는데 이 원장님이 튜바가 말이죠. 왜 나는 맨날 튜바 여러분 아십니까? 튜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큰 악기 있어요. 이만한 큰 악기. 그 튜바가 왜 나는 맨날 그냥 밑에 저음만 뿡뿡 이것만 해야 되느냐. 나도 트럼펫처럼 좀 튀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음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거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튜바는 튜바로서 저음을 잘 내야 되는 것이고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또 고음을 잘 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악기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야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절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각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 몸 안에 붙어 있는 각기 다른 지체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은사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일곱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하는 은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드리는 이런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섬기는 은사. 어떤 분들 보면 참 잘 섬기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은 잘 섬기셔야 하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은사.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 위로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 아픈 사람들을 잘 위로하세요. 마음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상당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무나 이런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은사죠. 또 구제하는 은사.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집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구제를 또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 이거는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지도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은사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거는 특별히 동정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유별난 동정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 베풀기를 참 좋아하고 또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은사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외에도 몇 가지 은사를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내 자신이요? 아니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썩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몸의 각 지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은 손대로 이 몸을 잘 섬깁니다. 아픈 곳 있으면 약 발라주고 더러운 곳 있으면 이 손이 닦아주고 손이 섬기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섬기고 눈은 눈대로 섬깁니다. 이 몸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진 은사, 탤런트, 재능 그게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청지기로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각기 다른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를 찾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글쎄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재주가 매주라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성경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든가.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활용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로, 우리 아까 김주윤 자매님이나 또 차양대원들 같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노래로 봉사를 하잖아요. 또 악기를 잘 연주하는 분들은 악기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세요. 우리 식당에서 참 자매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놀라운 은사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리를 잘하고 부엌일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식당에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그런 것이죠. 또 주차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은사예요. 은사죠. 또 어떤 분들은 참 눈에는 안 띄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 참 이 헌신하지 않고 그저 늘 외곽에서 돌고 있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교회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이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형제 사랑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할 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치 못한 사랑이냐? 어떤 것이 거짓 사랑이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이 거짓 사랑인지?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럼 이제 거짓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시겠죠? 늘 말로만 하는 사랑, 입으로만 하는 사랑, 요거는 거짓 사랑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항상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진심도 없고 행함도 없고 늘 거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떼우려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에요.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참 형제 사랑인가 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고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선한 것을 붙들라. 악한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시면 사랑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딱 나와 있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악한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형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은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악을 행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혼자 가서 그 형제를 권고하라 그랬어요. 형제,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권고해 주라 그랬어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혼자 가서 내가 진작에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또 같이 함께 그렇게 해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간주해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믿는 형제한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근데 어쨌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방치,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매도 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형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주라 그랬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예,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주라 그랬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참된 형제 사랑입니다. 여기 우애하라 하는 이 말은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시면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온유가 사실은 친절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는 말씀도 있죠. 근데 그 말씀하고 여기에 서로 존경한다 하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또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형제들 앞에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그냥 막 친하다고 해서 막 대하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더 존중해줘야 됩니다. 더 존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친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안의 형제자매라고 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 좋은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려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11절 말씀처럼 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말이죠. 열심도 없어요.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게을러 빠졌어요. 그럼 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헌신합시다. 그래도 아무도 헌신도 안 해요.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눈치만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우리가 해나가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뭐 물으나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부지런하고 또 온 성도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헌신하면은 이 교회가 잘 되겠지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바라기는요. 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 섬기세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그냥 늘 그 자리만 딱 지키세요. 아, 참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올 만한데 안 들어오세요. 그냥 그 선 거기서만 딱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헌신하는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맥이 풀립니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함께 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그냥 탁 올 스탑. 더 이상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새 우리 교회 이 열정이 조금 식어져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여전히 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이 힘을 합해줘야지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곽에 있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참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2절 읽은 이 말씀처럼 하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런 점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늘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늘 생각하면서 핍박당할 때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참아냈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 12절 말씀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성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다 보살펴주고 필요를 공급해 줬는가 하면은 주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 도와주고 물질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 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두가 다 비록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특별히 어려운 사람 없이 이렇게 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런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잠깐 한번 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면서 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참 구호를 잘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요. 집도 팔았어요. 논도 팔았어요. 있는 재산 팔아가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잘 없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대체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뭐 가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려움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늘 형제자매, 형제자매 그러는데 여러분 주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또 그렇게 구호도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안의 형제자매들 또 우리가 가까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은 마땅히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안 지나치세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액수를 떠나서 크든 작든 하여간에 내가 능력 받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보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는 주고 싶은데 글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도 나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 계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호 헌금 있잖아요. 구호 헌금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구호 헌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수가 적으세요. 여러분들 물론 개인적으로 다 돕고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교회 구호 헌금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잘 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헌금은 우리가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안 씁니다. 구호만을 위해서 씁니다. 어려운 학생들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구호 헌금 하지 않는 분 계시면 이런 면에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여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참 적은 힘이지만 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관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또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참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